So nice to see each and every one of you this morning. And Diane has been absent from our midst because of her illness for many, many weeks.
I'm so grateful. 오늘 다이앤 시스터께서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중을 향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고 그는 오순절에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에 놀라 어리둥절해진 군중들에게 그 일은 다름 아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소상히 잘 설명했습니다. 즉 그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지 그가 진실로 전하고자 했던 본론 메시지의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점으로 사람들은 그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들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워낙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둥절했었던 것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러한 비범한 일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에게 기적이나 영적 은사 혹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절호의 기였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 설교자로서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도록 종용하는 거대한 종교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은 단지 그날 그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본론에 앞선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론을 소개한 다음 이어서 설교 내용의 대주제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본론의 주요 요점들을 차례로 짚어가면서 청중들이 그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날 설교에서 요엘의 예언이 그 서론을 장식했다고 하면 그의 첫 번째 요점은 2장 22절에 적힌 것처럼 기사와 표적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께서 승인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진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점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노니까 우리가 당신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즉 요한은 3절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짜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고 이에 그의 제자들이 이 물음을 예수님께 대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언급하시는 것으로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메시아를 알리는 표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권능과 기사와 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은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주어진 표식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초자연적 일하심은 메시아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요한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옛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 위해서 더 이상의 메시아적 표식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및 20절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시절에 그들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사건들은 이 땅에 최초로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끔 사도들의 설교 사역을 지원하고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이에 도움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즉 초대교회 시절이었던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도의 권위와 신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방금 살펴본 기절처럼 자신이 사도이기에 여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 답했습니다.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초기였습니다. 이에 성령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만이 행할 수 있었던 여러 기적들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아닌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 얘기했을 때에도 표적이나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설교의 본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자신들의 악한 손으로 그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십자가 처형은 그의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속박 아래 계실 수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영원히 가두어질 수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공표한 바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첫 번째 요점이 실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을 바탕으로 그의 다음 요점으로 옮겨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곧 이 또한 온통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이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아 라고 이목을 먼저 집중시키며 말을 시작했는데 이는 이 29절뿐 아니라 37절에서도 관찰됩니다. 바로 그 형제들이 자신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다윗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다윗의 말을 인용한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그 설교가 진실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임을 유대인들의 마음에 확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을 두 가지로 칭합니다. 먼저 다윗을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은 선조나 민족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불리는 개인으로는 오직 두 사람만이 있고 복수의 사람으로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다윗,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절과 9절에서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조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은 아니고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외경의 일부인 네 번째 마카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조상으로 불리는 점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아버지였고 따라서 그가 조상, 선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그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유다 지파 출신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에 오직 두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만 언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지닌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이름을 얻기 전인 그 전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때 그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유대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많은 나라, 즉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는 동시에 그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조상인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자인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말입니까? 무슨 이유로 베드로 시절의 유대인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셨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에 관해 그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유대인과 신자들 모두의 조상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0절 후반은 다윗이 받은 언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일으키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이 믿음의 조상 혹은 선조가 되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실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모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백성들이 영이 어두웠던 관계로 그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의 조상임을 상기시키며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관한 약속도 떠올리게 하려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메시아에 관한 기대로 집중시켰습니다. 다윗을 조상으로 부름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또 3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윗에 대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즉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31절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메시지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에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이 인용되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속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이나 혹은 느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해 그에 대한 예언적 말씀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로서의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본문 40절, 3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알고, 그리고 미리 본고로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로서 그가 했던 말들은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을 볼 때 다윗이 그 시편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 및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해집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29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고 그 묘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한 부활은 그 자신의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묘는 여전히 그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다윗의 무덤을 방문하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아직도 그의 바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무덤만큼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리고 그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언급한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를 다시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자신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바로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라 불리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보좌에 앉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다윗은 그에 관해서 예언적 발언을 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즉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시편의 증거는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의 주 요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구약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로 인용되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부활을 미리 보고 그러니까 천년도 전에 먼저 이를 알린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구약의 내용을 발췌해 강의 설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어떤 우스운 얘기들이나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구약에서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 예언했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듯 다윗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라고 명백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즉 베드로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 예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특별히 이 예수라고 정확히 꼬집으며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여러분께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명백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동료 사도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자신의 동료 사도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설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고 신화가 아닙니다. 그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청중들 앞에서도 이를 증거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지 고작 5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즉 그 죄를 범한 무리들 및 각지에서 모여든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훔치고서는 그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었다며 사람들에게 거짓 주장을 퍼뜨리던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공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밝히며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짓 모함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어떤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믿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가 그의 죽음을 가장하고 또 그를 이에 대해서 꾸민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설교 이후에 첫 체포되었고 또 산헤드린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후에 구타당하고 투옥되고 위협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담대히 설교를 이어가며 죽음을 맞고 순교하기까지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설교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핵심 주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둘째 요점으로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는 주체인 것에 대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뿐 아니라 부활 이후 현재 예수님의 상태와 위상에 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높아지셨습니다. 본문 33절이 이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품격과 위엄 있게 높아지셨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성략되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33절이 therefore라고 이 높이심을 받으신 것이 그 이전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결론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였습니다. 즉 그 뒤 이어지는 3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인정과 믿음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3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두 가지 커다란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높여지시고 받아들여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그의 승천 시점에 완벽하게 영광 받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그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큰 결과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서 오신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바로 이 일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가 약속하셨듯이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사실 다윗은 오래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며 그분을 높였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즉 비록 다윗 자신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는 이 34절처럼 천국의 모습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적 발언을 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110편은 단 7절로 구성되었지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언급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1절과 4절 두 말씀만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고 베드로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확증합니다. 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 주, 즉 여호와 또 주, 우리가 하나님을 칭하는 두 단어가 적혔습니다. 이 110편에서 즉 두 주님이 계시고 여호와 주님께서 다윗의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둘째 내 주가 다윗 혹은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른 점을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천국의 대화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선지자였던 것과 그가 예언적 계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또 다윗의 주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는 말을 공간적 근접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는 다윗의 주님이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높임받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오른쪽은 명예나 호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함은 그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맞서는 주님의 적들을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 쓰인 발등상의 은유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승전한 왕이 자신이 정복한 적들의 목을 발로 누르는 관습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 1절에는 까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나 혹은 그 일이 있기까지의 시간 또 혹은 드물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의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110편 1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10편 1절은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의 시점에서 발생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를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 우리가 이 시편 110편 1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는 매우 흥미로운 기절들입니다. 이 기절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기한 몇몇 질문들에 답하신 뒤 이번에는 반대로 그가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신지 물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었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귀절이 메시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귀절이 다윗 혹은 솔로몬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어느 왕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었더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더라면 그렇게 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으로 예수님의 지적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에게 자신보다 더 높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내 주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존재했던 솔로몬이나 어떤 다른 왕을 가리킨다고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에서 우리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주 메시아에 대해 110편 1절에서 예언했었고 그 뒤에 오실 자신의 후손이 그분보다 우월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또한 이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셨고 바로 다윗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편의 또 다른 한 기절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절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이에 대해 오팔머 로버슨이 대해 말한 잘 말한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이라 맹세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또 그는 실제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셨는데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의 왕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0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여기서 어떤 부분은 아마도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장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할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과 그가 받은 언약을 이야기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십니다. 시편 132편 11절과 110편 1절은 그의 왕좌가 세워질 것이라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두 시편들 모두 다윗이 받은 언약의 직접적 성취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분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그 죄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죄악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신과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일 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은 지 오직 5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받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담대히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왕중의 왕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그 사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말씀하였으니. 아멘. 즉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그는 예수님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영어 성경의 경우에 34절의 for라는 즉 무엇무엇 때문에 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다윗 또한 한 명의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을 뒷받침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한 말씀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그의 궁극적 관심을 이 말씀에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예언을 인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높이던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못 박은 자가, 그들이 미워하던 자가 바로 그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다윗이 증거했던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베드로의 사도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 어디에도 오순절에 발생한 굉장하고 신비스러운 사건들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듭 언급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 강력하고 굉장한 소리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그 신기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었고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그것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모두를 증거함에 있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설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적 권위로 자신이 전하는 설교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확증하기 위해 신비한 사도의 은사에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수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사도적 설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높여지심이 바로 그 설교의 요점들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서 그것을 잘 풀어서 일반인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 또한 매우 필요한 점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교회를 옮겨왔다고, 사도 시절을 교회를 옮겨왔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은 실제 성경 말씀을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그때 그 시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그런 것에 관해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기적들이 아닌 성경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같은 오늘 우리가 배운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말씀이 세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 땅에 이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강조하며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설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aithful to be the witnesses of Jesus Christ, dear gracious Lord. We desire to imitate them and we desire to be the followers of Jesus Christ and his disciples. Help us to be faithful witnesses of Jesus and preserve our church in such a way. We pray in Jesus' name. Amen.